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지난주 주일 이제 교회 장소 이전에 대해서 가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그 장소의 사명의 교회에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연락이 오기로 조금 더 시간을 달라면서 만약 한수교회가 급하다면 또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자, 먼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이제 우리 감정에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것을 따라가면 보통 실수를 하게 되죠. 저 스스로도 그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그 파도가 좀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금요일 저녁에 다시 교회 장소 이전 실무위원들 중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장소 이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지나온 시간이 이제 한 달여가 지났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도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조금 불평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에서 지금 잠깐 머뭇거리고 또 잠깐 이러한 시간들이 있게 된 것이 아주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숲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수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한수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방법들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많이 불평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참 많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로 연단되어지고 또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신 이 4개월의 시간은 한수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수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한숲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과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며입니다. 총 다섯 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 삶의 어떠한 일의 성취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11절 전반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다고 경주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학식이 높다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일, 예상하지 못한 일들, 변수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초두의 교회 장소 이전에 관련해 말씀을 드린 것도 저로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나만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이 불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불확실함 안에. 그 아들 둘을 가진 부모님들께 자녀를 더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셋째가 또 아들일까봐 가지지 못하겠다고. 저희 동생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죠? 불확실함입니다. 만약 딸이 확실하다면 아마 가지겠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은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절이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의 시기는 재난, 재앙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주 이 재난과 재앙을 바로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모두 다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다. 인생이란 언제나 불확실함 속의 연속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불확실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교회 장소 이전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한수백에 이 전도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의 시선을 해 위의 시선으로 옮겨라.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 나를 시험하여 너의 창고에 나를 내가 채우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나를 신뢰해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따라오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한수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장소 이전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솔로몬은 이 고백을 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의 지혜들을 관찰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전과는 좀 다른 표현을 한 가지 씁니다. 저도 어제 다시 앞부분을 다시 보았는데 처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여기 크게 여겼다라는 것은 규모, 강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답을 받는지 지켜보던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와는 그 강도도 다르고 그 중요함도 다를 만큼 솔로몬이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기서 이제 성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있었다고 하죠. 그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왔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뭐 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는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이죠. 왕 또한 아주 뭐 전투력도 뛰어나고 또 강한 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이제 그 성읍과 대조하면서 아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큰 왕이 성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마 군대가 너무 많아서 이 성읍을 다 에워쌀 정도가 되었고, 특별히 흉벽이라는, 흉벽이라는 단어는 올무, 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쉽게 생각하면 적을 도시 주위로 이제 빼내어서 큰 함정을 준비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공격을 위해서 성 밖에 요새나 탑 같은 건물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작은 성읍의 군주나 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빨리 항복을 하자. 아니면 아주 영광스럽게 이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택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14절에 보면요, 그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가난한 지혜자가 그가 가진 지혜로 이 성읍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다면 그 큰 왕의 군대와 또 성벽 주위로 쌓은 흉벽 또 군사들도 다 물릴 만큼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 지혜자 보통 생각하면 이제 책사가 떠오르죠.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면 책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보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육룡의 나르샤에선 정도전이 그런 일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삼국지 제갈공명이 떠올라서 영화도 잠깐 그 장면 유튜브를 봤습니다. 적벽대정 중에 적이 화살 10만 개를 가져오는 장면인데 이 전쟁의 상황이 조조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병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쟁에서 피할 것이 뻔하였는데 제갈공명이 배 20척과 군사 600명으로 총포로 배에 장막을 쳐주고 3일 만에 적의 화살 10만 개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 전쟁에서 조조의 이 군대가 패하게 되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아주 좋은 예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것으로 그렇게 크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솔로몬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솔로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을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지혜로 큰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근데 그가 지혜로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솔로몬에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5절 초두에는 솔로몬은 그를 처음에 가난한 지혜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 후반절에서는요,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지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였고 자신과 아주 비슷한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는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더 나간 것입니다. 가난해서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지 못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자가 가난하다면 그의 의견조차 묵살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제 한석규와 유연석이 서로 의사인데 이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대로 이제 받아 적었는데 한석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묻죠. 너는 왜 의사가 됐냐? 그때 이제 이 유연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실력으로 되갚아줘라고 그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란 걸. 나를 무시하던 인간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니들이랑 다른 인간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의사가 됐다. 근데 이제 한석규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막상 네가 하는 선택을 보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연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과 맞짱이라도 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석규가 그래서 연봉 15% 인상 매년 연구비 1억 원의 지원 그 조건 받아들이면 네 지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냐. 그래가지고 과장으로 승진하고 학습지에 네 이름이 올라가고 너가 바라는 성공이 바로 그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연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걸 성공이라고 불러주니까 주위에 들지 못하면 난 짚불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면서 자존심은 지켜집니까? 짚불 힘도 없는 주제에 양심은 지킬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아픈지 아십니까? 솔로몬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가 부자가 아니고 힘이 없는 자라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류로 가야 하고 좋은 학벌과 또한 그 돈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지대론을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고지대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고지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낮은 자를 향한 시선을 가지라고 말하고, 연약한 자들의 옆에 있어주라고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비록 가난한 자들의 곁일지라도,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다시 지혜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리석은 자들의 왕이라면 그가 온 힘을 다해 외쳐도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훨씬 더 어떤 일을 바르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8절에서도 다시 언급하는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의 탁월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로 인한 결과로 선과 유익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악이 지혜를 퇴색시켜 버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현실의 왜곡된 면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지혜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의 모습, 지혜가 무시를 당하고 지혜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을 솔로몬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너무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무시를 당하고 우리를 기억조차 못할 테니 먼저 우리는 지혜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악이 지혜들을 퇴색시켜 버리니 지혜를 가지는 것은 미련하다.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본문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혜를 추구하라. 그 궁극적인 지혜는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으로 주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현실에서 멸시당하고 너희의 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내가 말하는 참 지혜다. 그때 현실은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인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것이고 너의 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가난한 지혜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런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12년도였죠. 4월 5일 날 텍사스 레인저스의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이제 야구죠. 셰넌 스톤과 쿠퍼 스톤의 기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맞잡고 야구장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을 한 이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동영상이 세워졌으니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이 아들이 6살이었는데 이 쿠퍼스톤이라는 아들이 야구 선수를 꿈꾸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쿠퍼는 아빠와 함께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지만 소방관이었던 아빠는 밤낮 없는 일 때문에 이 아들을 야구장에 자주 데려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의 6살의 생일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 조시 해밀턴의 경기를 야구장에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퍼는 이 아들은 조시 해밀턴이라는 야구선수를 직접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근데 쿠퍼의 생일날 큰 화재가 나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화재 진압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며칠 뒤 아빠는 생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쿠퍼와 함께 이제 야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에 도착한 아빠는 아들을 자리에 두고 어디론가 향한 것입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조시 해밀턴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아빠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에게 파울볼을 잡으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 그 외야석 앞쪽으로 나올 테니까 던져달라고 그 야구공을 이제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회 초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이제 파울볼을 잡았고 아빠의 부탁을 받았던 이제 그 야구 선수는 즉시 외야 쪽으로 달려가서 그 공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 공이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고 아빠는 그 공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6m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빠는 병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는데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공을 던져준 야구선수도 죄책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가 그 공을 받아주려고 하다가 죽게 된 아들이었죠.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한 아들은 큰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 3개월 뒤에 2011년도 9월 30일 날 그 아들 쿠퍼가 야구장 마운드 투수석에 서게 됩니다. 아빠의 죽음을 이겨내고 용기를 갖길 바랬던 야구 구단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 시구자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단에서는 그 쿠퍼의 공을 받는 포수로 사고 당시 공을 던져준 선수를 세웠고 두 사람은 아빠의 죽음 후 3개월 후에 포수로 투수로 시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힘차게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공을 받은 선수가 쿠퍼에게다가 그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5만여 명의 관중들은 시구가 끝나자마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장에 이 쿠퍼의 부자의 동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동상 개막식에 야구 구단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상은 가족과 사랑 그리고 야구를 소중히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한 소방관의 아들 어쩌면 가난한 자였으나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로. 성도 여러분, 저는 한숲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신분, 세상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세상을 사랑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연약하고 돌보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 마음이 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사랑이 작은 수혜된 자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저는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은요,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죠. 그런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관심 가져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좀 찬양을 먼저 좀 같이 좀 드릴게요.